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한 여섯 가지 말씀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 간결하게 말씀해도 아주 중요한 소중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되새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맨 먼저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짧게 몇 군데만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내용 속에서 물론 출애굽기는 40장인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명료하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신앙의 훈련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주님께 기쁨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쓰러지고야 말았다.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참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에게 그런 벗이 된 적이 없는 정말 나의 벗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랑이 나의 주님도 되시고 이 세상에서 사실 세상은 목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근데 나의 진정한 벗이 되시고 내 진정한 사랑 되신 주님은 내 생수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나는 내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무엇고 내가 무엇고 제가 1980년도에 서울에서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그 만 4년 넘게 했습니다. 그때 그 고등학생 여고생들에게 사람이 뭐예요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한데 자기가 사람이면서 대답을 못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리진 저런 거요. 오늘 여러분 내가 뭔가 나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못해갖고 애매한다. 그건 내가 확신 있게 제대로 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친 광야에 있고 정말 하지 못한 오늘 길, 정말 하지 못하는 내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뚜렷하게 말했던 저 예레미야 2장의 그들처럼 우리가 이런 확고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광야를 내일의 암담한 날들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영혼의 자유와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가는 그저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내가 구속받은 자라고 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구출받은 자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과 나 사이는 이런 살아있는 오늘의 삶은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간결하게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내가 처한 오늘의 광야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나는 길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확신 있어요. 담대함 가지고 가요. 내가 가는 길도 알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알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할 거예요. 여섯 가지인데 일곱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신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틀목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목을 거두어도 괜찮았어요. 그 위에는 아무리 지천에 만이 만나가 날이 있더라도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살아계신 오늘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배가 고팠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 놨어요. 근데 그 만나가 다음 날은 썩어 냄새 나서요. 오늘 주님과 나 사이 오늘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 영혼은 썩어요. 우리 영혼은 썩은 냄새 난다고요. 살아계신 오늘의 나의 주님, 살아계신 오늘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썩은 냄새 안 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것도 오늘의 만나예요. 오늘의 만나예요. 에스겔 34장에 좋은 꿀, 맑은 물을 준다. 한 달 목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좋은 꿀, 맑은 물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나의 사귐이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해요. 내일 안 주면 어떠노? 안 돼요. 주세요.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포도주와 젖을 일주일분, 한 달분 아니에요. 오늘의 포도주고 오늘의 젖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을 얻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오늘 것이에요. 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오늘의 내 주님이시고 오늘의 내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주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썩은 냄새 나요. 썩은 냄새 난다고. 내가 홍해를 건너왔다고요? 내가 애굽을 건너왔다고요? 오늘은 썩은 냄새 나면 가치 없어요. 오늘이 살아있는 그 신앙생활 살아란 뜻이에요. 정말 감사하지요. 저는 이번 주간도 갈렙이의 여호수아 14장에서 한 그 말이 큰 마음속에 힘과 축복이 되어서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40살에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우리가 적진에 들어갔다 왔지 않아요. 그때 함께 갔던 열 형제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좋은 말 하지 못했지 않아요. 근데 당신과 나는 그래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말을 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다 홍해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령들이 하고 있는 말은 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적군은 창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살아있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적군은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뭐가 무서워. 이는 주님과 나 사이에 오늘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예. 제게 큰 기쁨되었던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그제나 지금이라 내 나이 지금은 85세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아무나 가서 얻을 수 있는, 개간할 수 있는 그런 땅 아니에요. 아낙자손이, 그 강하고 큰 아낙자손이 자리 잡고 있고 성은 견고하고 크다고 말이에요. 그 강한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게 있는 믿음은 주님 함께 하신다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란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란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제게 큰 기쁨 되었던 것은 주님, 저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뭘 가지고 있다는 것, 뭐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거 아니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러함으로 생생하게 오늘 살아있는, 살아있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땅이만이 펼쳐져 있다 그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게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이런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늘, 그리고 뭐랍니까? 나 걷기에도 괜찮고요. 싸움하기에도 아무 지장 없어요. 난 주님과 더불어 이런 은혜 속에서 길 가고 싶어요. 연세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아내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 생생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영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생하게, 생생하게.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리고 주님은 거짐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걷는데도, 또 싸움하는데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란 믿음도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이런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어요. 욕심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가다가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두 가지가 갈무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목말랐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석을 가리켰어요.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왔는데 그들 다 마시고 짐승들도 다 마시고 그리고도 그 물은 모자라지 않아서 시내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놓은 저희를 따르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주님이 내 영혼의 반석으로 내 영혼의 샘물로 오늘 그렇게 주목해 보기를 주님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그때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민수기 24장 25장 사이에 보면 아말렉은 그 당시에 천하 제일이에요. 제일 강인한 사람들이다. 사납기도 하고. 근데 그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무서워서 참 그러죠. 예. 아르헨티나 앞에 뭐 제주도 같은 섬보다 더 크죠. 그 포틀랜드란 섬이 있었는데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섬이었는데 아르헨티나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딱 장악을 한 거예요. 영국과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영국은 갑자기 그렇게 침노를 당하고 뺏기고 싶지 않지요. 원래는 아르헨티나 것이었겠지요. 근데 뺏기고 나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그때 영국 수상이 대처였어요. 대처의 수상인데 이 강인한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 철의 수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해군들을 보냈어요. 영국은 군함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에서 액조셀 미사일을 구입해서 샀어요. 그걸 갖고 쏘아대는 거요. 군함이 맞으면 가라앉는 거요. 전쟁이 그렇게 되어 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그 섬에 상륙해서 지키고 있는데 영국에 용병으로 와 있는 네팔의 사람들이 영국의 용병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몸집은 쬐깐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벌써 그 포틀랜드에 있던 군인들이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 네팔의 용병들 그들 오면 우리 다 죽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지 군인으로 길렀던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싸움을 잘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천하 제일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죠 뭐. 근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주님을 내 반석으로 내가 함께 살아주는 내 영혼이 마실 수 있는 생수 주시는 나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가리켰지만 산 위에서 지팡이 잡고 하늘 보좌를 가리킨 거예요. 그 보좌의 주님은 이 땅에서는 내 생수의 근원도 되시지만 보좌의 주님이 내 힘이란 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르헨티나 군인이 도망가듯이 그 포클랜드 그들이 있던 군인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향해 침개가는 거요. 별거 아니다. 싸우자. 그리고 이겼던 거요. 모세가 손이 내리면 힘도 부대끼고 전쟁이 졌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반석이고 내 생명수고 보좌의 주님이 오늘 내 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36장, 37장, 38장을 지나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자기의 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문에 아하스의 일령부에 나아갔던 해를 10분이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해는 언제나 한쪽 방향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건강한 몸으로 평온한 날 왕이 앉아보니 또 아수르 군대가 걱정이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사야 39장이 아니고 40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 왕은 39장에 새롭게 힘을 기르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기뻐한다 그 말이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어한다 그 말이요. 바벨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40장에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진정한 내 백성은 바벨론 기대하는 그런 자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은 내게 속하고 내게 속하고 그리고 이사야 40장 뒷부분 말씀처럼 그건 멀찍이 바라보는 일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가까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보좌의 주님이 내 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하고 아기처럼 주님께 속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듯 주님께 속하고 양이 목자에게 속하듯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 힘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도 달려가도 조용히 있어도 힘이 솟는다 그 말이요.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오늘 내가 이 거친 강야에서 목이 마릅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언제나 나의 참 좋은 목자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맞습니다. 그건 능력합니다. 사막의 신의 물처럼 능력합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아말렉이 와도 보좌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도 너의 힘입니다. 아말렉 무슨 것 아니에요. 포틀랜드에 임했던 아리엔테 군인들은 제자 도망갔지만은 아니에요. 네팔에 코르카 용병들이 온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아니 저들 오면 우리 못 살아. 그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이란 거요.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오늘인 겁니다. 괜히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모세와 다투지 마시고 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도달했을 때 문제를 만났는데 그만 애굽에서 엄청난 은혜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냥 가면 좋을 텐데 그냥 형통하면 좋을 텐데 애굽 군대가 뒤에 쳐들어온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그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건 오늘 나의 주님을 뚜렷하게 명료하게 악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큰 은혜 받았는데 참 재물도 많이 얻었는데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세상이 밀려오고 앞에는 길이 막혀 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세요? 그건 오늘 내 주님을 뚜렷하게 악망하라는 거예요. 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은 그걸 지나가면 또 수월하고 형통된 길만 왔으면 좋겠지만 수르 강야에서 목마름을 만나요. 목마름을 3일 길 동안 물이 없어요. 다 죽어갈 지경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섭리하세요? 그건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정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사랑하고 믿고 귀를 기울이는 거요. 행복한 양처럼.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마른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요.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라고. 그리고 오늘 길도 이 시간도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요. 이 네 가지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오늘 일이에요. 이건 정말 오늘 일이에요. 전 지금 출애굽기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6장, 17장, 14장, 15장. 그러나 저는 짤막하게 출애굽기에서 세 가지를 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참 백성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갈라져 버렸어요. 대부분 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아서 있다 보니 그들은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춤추고 우상을 만들고 그럼 애굽을 향해 가자고 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홍해를 권능 속에 긋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만나를 먹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강한 아말렉을 쳐부친 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온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정함 있는 마음으로 주님 양의 목자를 기다리듯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위에는 내게는 삶이 없습니다.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정말 정함 있게 오늘도 주님 따를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난 주님을 기다려요. 이런 기다림이 없으면요,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근능을 본 그들이라도 도리 없어요. 앉아서는 먹고 마세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좋다고 말이요.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일어나서 기다리지 않고 춤춘대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우상 만든대요. 그리고 애굽을 세상을 바라본대요. 나아가겠다는 거요. 오늘 내 주님을 향해서 이런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과 함께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의 인도하시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우상 없어요. 주님이에요. 애굽을 향해 나간다. 아니에요. 내 주님을 따라요. 생생하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자세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예요. 저는 신학교 가는 때에 많은 영혼을 건져보려고 역사를 해보려고 성겨보려고 절대 그래 안 갔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꽉 3일 동안 누리니까 그때는 기계공학을 공부할 때인데 4학년 때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3일 동안 제 영혼을 꽉 짓눌려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했던 생각도 안 드는데 그 당시도 그 학기말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는 가서 새벽기도를 할 때였어요. 너무 괴로워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3일 딱 괴로워서 난 그런 거 전에도 경험한 적 없고 지금까지도 경험한 적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어쩌면 좋아요. 난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때의 3일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를래? 그리고서는 저로 하여금 이끄신 것이 신학교였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그래서 공부하던 것 던져놓고 신학교를 향해 올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 주님 따른 거죠. 늘 지금도 전 주님 따르는 것이 참 좋아요. 다 이런 경험 속에 가는 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야 돼요. 상황과 여건은 달라도 내가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 그 점에서는 같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도 기쁜 것은 내 주님을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내가 내 주님을 오늘도 따르고 내가 오늘도 주님께 대하여 주님의 양과 같다. 이것이 큰 행복이에요. 큰 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 따르는 것이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구체적이냐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다대란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 점에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는 요한복음 10장의 양이 몇 마리인지 몰라도 수만 마리라도 똑같아야 돼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일한 자세로. 근데 그 주님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다 같아야 돼요. 그건 성서 전체에 정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한 눈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이 10만이라도 100만이라도 같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다린 자세가 안 된다면 그 신앙의 자세가 흐릿하며 난 불쌍하라요. 당신은 앉아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고 벌써 춤추는 자요. 당신은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벌써 우상을, 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은 주님과 함께 천성 가는 자가 아니고 당신은 애굽 세상을 향해 가는 자요. 구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이어야 돼요. 여섯 번째, 전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다 조용히 경배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 들어가지 뭐 여호수아 들어가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노 이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전부 다 장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은 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주님만 기다렸던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주님 모신 마음으로 우리 장막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장막은 다 각자가 주님을 모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피발린 그 집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양고기 불에 모아 먹던 그 집 아니에요. 양의 머리와 양의 내장과 양의 정강이 불에 구워 먹던 그 집 아니에요.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던 그 집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광야길을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걸어왔어요. 걸어왔어요. 광야길을 주님 모신 마음으로 걸어왔어요. 지금 우리는 양고기나 뭐 양의 내장이나 머리나 양의 정강이나 무교병이나 쓴나물이나 어린 양의 피나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저 보좌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시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수아 7장에서 저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도 부르하지 않는 자고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그 성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신할성 외투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주님 모신 그 마음으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듯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장막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영월에 가 있는 동안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 제가 어디 특별히 갈 곳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특별히 목적지가 있습니까? 주님, 가다가 이 조용한 한적한 곳이 괜찮네요. 주님 곁에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심도 가지고 주님 모신 마음도 가져보고 좀 차를 멈추어 두고 있다가 갈래요. 근데 왜 영혼이 그렇게 기뻐요? 왜 영혼이 그렇게 행복해요? 내가 잘 알지 못한 곳이지만 주님 모신 마음, 그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달려가기 가쁘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 모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모신, 그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제 방송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모신 요한계시록 13장에 온 성도를 가리켜 말씀할 때에 하늘에 거한 자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자리 잡은 자요, 이 땅에 그의 이름 그의 장막이래요. 참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의 장막이래요. 그의 이름이래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축복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늘, 오늘! 일곱 번째 출애굽기 40장에 놓은 이렇게 주님과 정비된 마음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싶은 해막과 같은 창막이에요. 주님, 주님 일어서면 우리 일어나요. 주님 머무시면 우리 머물러요. 어떤 광야도 문제없어요. 내 주님 이렇게 모신 마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광야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하루 밤낮 있다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일주일, 한 달, 1년 관계없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9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이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만 되면 다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요. 이런 실상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귀중하다 생각해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보고 뭐가 바빠서 그냥 가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찬양하면서 전성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강하고 생명력 있는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 바룩처럼 오늘도 길이 힘듭니다. 내가 하늘나라 위해서 별일도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도 생기 있는 마음으로 저 구세인 에벤멜렉처럼 오늘도 주님이 내 믿음입니다. 시드기야 왕 무섭지 않아요? 애굽을 창하고 있는 신하들 무섭지 않아요? 난 혼자라도 주님 어찌하고 주님 뜻 이룰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참 좋아서 그냥 넘어가기가 아깝다. 한 번 더 부르면 안 되나? 한 번 더 부르고 가자. 이 너무 찬송이 좋다.
내 영혼이
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 온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밤에 계속해서 이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갈 길이 바쁘다 보니 다음 순서를 좀 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요나서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노래를 배운 거 있다면 정석이 주례극기 쭉 하다 보면 요나미가 이리 나와요. 지금도 저는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 때문에 소신이서가 줄줄대로 이끌려오는 겁니다. 그 요나서 다음은 미가서예요. 오늘 요나서와 미가서 중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해요. 요나서는 요나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요나에 관해서 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위에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나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니고 그 표적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요나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요나서 아 참 하나님의 사람은 틀림없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를 가고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에 몇 년 전에 아주 오랜 얘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신학대학생 전교생을 모두 와서 말씀을 할 때인데 큰 신학교고 신학대학이고 인정받는 훌륭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들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오. 세상을 너무하게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만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대학원생들이 죄송합니다만 몇백 명이 모여있는데 그 모양이더라 그 모양이더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요나가 2장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죠. 큰 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하게 되는 이 3일 동안의 몸부림을 통하여 3장에 놓은 다시금 어느덧 그 고기와 함께 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까이 나와 있는 그리고는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걸음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다 그 말이오. 하나님하고 싸움하고 있다 그 말이오. 그 요나서 1장, 요나서 4장,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얼굴 전혀 안 볼라 하고 있고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요나다. 근데 이것이 요나 한 사람의 특이한 이야기라면 괜찮겠는데 마태복음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위에는 딴 표적은 안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 표적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 1장의 표적을 가리킨 말씀도 아니고 요나서 4장을 가리킨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돼도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2장과 3장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일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내가 지금 온 주님을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등졌던 나를 벗어버리고 지금은 주님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이다 그 말이오. 우리에게 날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나간 얘기가 말고요. 오늘도 저는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입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이끌려가는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칠 때는 주의 음성이 나옵니다. 제가 걸어갈 때는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될 것도 아니에요. 미가서를 보면 이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를 보면 이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미가서 6장과 7장에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네가 너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천천수양의 양과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 내 처음 소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일지 몰라요. 그 요나의 표적일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은요. 앞서간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분도 저분도 저분도 미가서 6장 8절은 많이 많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참으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달라도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기약에 붙들은 것이 미가서 6장 8절이다 그 말이오. 그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했는데 이걸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인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말이나 같은 낱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 날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는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뉘어졌다. 분리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셋째 날 무튼 드러나고 그 위에 실을 가진 그런 채수하고 과일나무가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여러분 해와 달과 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그 공중의 새와 바닷물의 고기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육지 위에 짐승들, 사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던 것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싸그리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바다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죠? 지역적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뭐예요? 뭘 그렇게 원하세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깨우침이 없이는 아무런 맛이 없는 말이에요. 주님의 빛이 있으면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굉장한 것 들어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깨우침이 없으면 공의 행하는 것보다 인자 사랑하는 것보다 겸손히 하는가 긋는가 보다 이렇게 말아버려. 그러나 깨우침이 있으면 대단한 거요. 참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공의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미가서 1장 좀 전에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죄 아래 있는 자예요. 죄 아래 있단 말은 죄의 능력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근능 아래 있단 우리래요. 그 죄의 근능 아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의인된 삶 살 수 있어요? 선한 삶 살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공의를 행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죄 아래 있는데, 죄에게 붙잡혀 있는데, 죄의 삯은 사망이요. 사망이 있는 곳에는 죄가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죄로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왕노릇 한대요. 죄를 짓고 싶던, 죄를 짓고 싶지 않던 나는 죄에게 굴복하는 생활을 산다고 말이요. 그런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저 요한몸 상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을 때 공의 의원님, 밤중에 왜 왔는지 내가 알아요. 당신이 신명이 굉장히 괴로워서 내 영혼이 이래갖고서는 사람들은 나를 바리새인이라 존경하지만 내 영혼이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노? 너무 괴롭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공예 의인 보고 당신 선한 일 하시오, 어렵게 사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니고데모가 기절할 것 같아요. 왜 기절하냐면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공예 의원입니다. 근데 살아봤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할 때 그 말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볼 때 너무 기쁜 거요. 너무 좋은 거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거 위에는 없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딴 말은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십자가는 심판이지 않아요.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 심판의 그 은총을 나 때문에 저 메시아이신 죄 없으신 분이 심판받으신 것을 나 100% 99% 아닙니다. 내가 100% 인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거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았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길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심판이 있어요. 너 옛사람은 안 된다. 너는 죄의 몸이다. 너는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 로마서 6장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못된 나를 처리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 옳습니다. 난 죽어야 돼요. 난 죽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거나 의로운 일을 행한다거나 그러한 삶을 산다거나 그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저 깨끗하신, 흠 없으신, 티 없으신 주님의 죽으심은 마땅히 처리되어야 될 나를 처리하여 주신 겁니다. 이 공의 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공의가 뭐가 있나요? 로마서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요. 공의를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게, 숨김없이 정확하게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그건 하나님이 정확한 공의입니다. 그거 예수님 때문에 당한 심판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한 심판이에요. 로마서 3장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요. 로마서 6장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며 그 공의는 바로 복음으로 볼 때는 그 점이 공의인 겁니다. 날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 공의, 그 공의,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아멘! 그게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라요? 그걸 받아들인 거요. 그때 지나간 죄는 우리는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미가서 6장에 그 다음치는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 그러면 내가 나를 공의를 해가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앞에 몇 줄 가다 보면 3장의 앞에 몇 줄 가다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여러분 그때는 십자가에 내가 처리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계시나요? 나 그래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될 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나 예수님이 나를 뿌리기까지 뽑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서 죽어야 될 만큼 그런 못된 나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를 안 행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어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공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공의를 행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그런 내가 자비를 베풀고 참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무덤에 넣고 난 이후에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자예요. 딴 거 사랑할 거 없어요. 세상에 사랑할 것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사랑할 전부예요.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 있어요.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주님만 되면 전부예요. 그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완전한 주님이 전부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주님이 전부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좋지요. 난 딴 거 가지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만 전부 삼고 싶어요. 성 프란시스가 아마 그때 겨울철이었던가 보죠. 그가 겨울철 밤에 동굴에 있을 때인데 그런 이제 자기가 혼자만 살다 보니 이모저모가 생각났겠죠. 그래서 눈으로 만들어서 이건 애다. 이것도 애다. 이건 아내다. 이렇게 해서 착착 눈을 만들었대요. 근데 날이 이제 밝고 난 이후에 그 점이 착착 다 녹아갔겠죠. 그래서 내가 붙들고 내가 모시고 살아갈 분은 주님뿐이다 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눈처럼 녹아간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죽어간다 해서 그거 아니에요. 나를 벗어버리고 나면 입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나의 전부예요. 뭐 애가 녹아가고 뭐 가족이 녹아가고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입을 수 있는 분.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사도 말씀이 벗은 자라 할 때 뭐 때문에 벗은 자라 하시나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나는 벗은 자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이에요. 그가 벗은 자란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입고서 이 험한 길로 걸어왔는데 주님을 입은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안 붙잡혀옵니다. 내가 주님을 입었다는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말씀은 주님 앞에 진짜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강한 기도는 5장과 12장에 나와요. 그 5장과 12장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는 하나는 주님을 입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는 주님 은혜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거예요. 딴 거 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구가 있으면 그런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주님 벗은 자처럼 내가 생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 때 그건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주님을 딱 입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주님을 입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 그 말이요. 그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1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 아니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건 예수님을 입었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 이런 성격도 있고 이런 모자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입으니까 전부 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서 5장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의로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면 어려울 줄 알아요.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도 당하고 부딪히는 문제 험한 줄 분명히 알아요. 5장은 4장을 지나왔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입으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요. 한 분 주님을 입으면 된다 그 말이요. 인자를 사랑한다 그 말은 주님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님을 입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는 사는 것, 죽는 것, 이 땅의 높은 것,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 마음에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입히시기를 원해요. 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은 것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입을 거예요. 그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한때만 입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입으면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이요. 부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표적을 늘 새롭게 입고자 해야 된다 그 말이오. 아멘. 그리고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 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산 자지만 육체는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육체는 있어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내가 있고 있어도 아직도 살아있어도 아끼지도 아니하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는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을 존귀케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요. 그때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늘 살아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오늘 요나서와 미가서를 뒤적여 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자기 사랑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은 짊어지고 갑시다. 짊어지되 그냥 견딘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 모신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늘 생생하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다. 좀 제가 미가서 7장에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미가서 6장에서만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나서에서 문제점과 미가서에서의 그 해답 우리 찾아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명료할 겁니다. 그죠? 아주 뚜렷합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고. 그런 죄인이 제 아래 있는 사람이 공의를 행한다고 또 남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다 장난치는 얘기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묶어져서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이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위하여서 겸손히 주님의 사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와 미가서를 이런 의미로 되새겨 본다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그 쓸데없는 찬송 불렀나 뭐 제대로 된 찬송 불렀는데 뭐. 집에 가면서 후회하지는 마세요. 내용을 연청해서 찬송 불러놓고 두 분이나 불러놓고 참 내가 그때 찬송을 왜 불렀나.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있었지 않아요. 기뻤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가면 되겠죠. 세 번째,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오늘의 살아있는 삶을 저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아주 짧게 간결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자상하게 말씀하면 오늘 그것 가지고도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요소를 지나다 보니 여러분이 딱 포인트만 집어줘도 알아차릴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내 근무하고 내 살아가는 오늘 길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나타나지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에서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생활. 그는 아까 출애굽기에서 한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것.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 각 장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도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삶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 살아있는 삶이 있으면 때론 어려워도 때론 시련이 있어도 견뎌볼 만한 마음이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베드로전 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고 가는데 시련은 와서 근심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전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요? 내 구주요. 예수님이 누구요? 내 주님이요. 내가 그분 놓아버리고 그분 놓아버린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와 내 주님으로 지금 믿고 가는데도 시련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견디면서 주님 그래도 나 의지합니다. 주님 떠날 순 없습니다. 그 믿음 떠나버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에요. 신앙생활은 전부 다 헛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떠나면 끝이에요. 그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은 시련 속에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절대 시련 속에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가다 보면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난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난 주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주님이 내 구주고 내 주님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버텨갈 그때에 그 믿음의 결국은 파멸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래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은 거지, 그제? 그 길은 파멸이 아니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래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어려워도 그것도 보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참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서 있으면 딱 듣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다 이 말이 오는데 뒤로 물려가면 그 믿음에서 물려가면 파멸에 이른다. 침눈에 이른다. 그 침눈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부디선이라는 말인데 파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난 주님 한 분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 내 주님 삼고 나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인내합니다. 어려워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딱 들려오는 결국은 뭐냐면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오는데 뒤로 물려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파멸. 아멘. 믿음이 굉장히 귀중하죠. 우리 이브리서 12장은 이 믿음 속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 참 당신은 참 바보짓거리해서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주님은 내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끝이 되어 주신다. 언제나 손 붙잡아 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기쁜 게 뭐예요? 오늘도 행복한 건 뭐예요? 전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란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갱근되게 살고 싶고 더 강하게 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 때문이요.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좋은 거요. 베드로전서 1장은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다 그 길로 간대요. 우리 칭찬 딴 길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믿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착실히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믿고 다른 그것 때문에 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얻을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대.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믿음의 그 결국 영혼의 큰 기쁨을 얻는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믿음 속에 서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다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해나 지금 뜨겁게 사랑한대.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보는 것 아니에요. 보는 것 말로 믿어요. 그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주님은 이제는 큰 영혼의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 사랑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겁니다. 더 귀중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가다 보면 이제는 이런 길을 딱 가졌을 때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근신한데 내가 뭐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지갑 속에 수십억이 들어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좀 조심하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뭐 차 타고 하면서 쉽게 버스 타고 하면서 기차 타고 하면서 잠자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심한다. 그 뭐예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사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주님 모신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근심이다 그 말이요. 살아있다 그 말이요. 중요하죠. 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뭔가 굉장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다 보니 그 주님을 모시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께 딱 이렇게 믿음으로 선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벌써 주님께 이런 시련 속에서 많이 믿음을 두다 보니 이 땅은 예수님이 내가 속한 곳 아니다 하듯이 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도 순례자다. 나도 나그네단 마음이 든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런 믿음의 터위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루가게 살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갱근되게 살고 싶다. 아, 그 마음이 지금 되는 거요. 그래서 늘 그루간 마음 속에 내가 그루가니 너희도 그루가라. 그 수준에 미칠 만큼 내 하나님 모신 내 하나님 보시기에 그루가게 살고 싶은 거요.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땅에 있지만 내가 집에 있지만 내가 근무지에 있지만 나는 주님 말씀을 지킬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대요. 그리고 주님 그뿐인 줄 아세요? 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나도 마음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천국에서 볼 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죽은 것이 많아요. 살아있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오늘도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먹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산돌을 찾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산돌이 되어 주신대요. 난 그 기초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신 기간 그루간 제사장의 생활이 된대요. 그리고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가능하대요. 그루간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한 지파 이런 말들이 나에게 멀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주의 백성 아니었다. 그러나 나 분명히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다. 이걸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에 돌아가시고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영혼의 감독으로 주님은 가까이 서 주신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지금 살아있는 생활이에요. 3장, 이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보냄받아 가도 주님과 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갈 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보냄받아 가도 우리가 어때요? 절대 아무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서 머리나 몸짓이나 그 무엇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아담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간다 그 말이요. 온유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도 존경하는 혹시나 저분이 나로 인하여 죽게 돌아올지 알겠나 하면서 보냄받은 천사 같은 우리가 된다. 살아있는 우리가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활을 살아요. 산다고요. 4장에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어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루하게 살아요?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의 갑옷으로 삼는데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이란 거요. 그럼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거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삼는 이가 또 죄 가운데 끌려가요? 또 육체에 끌려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갑옷으로 삼는 자는 더 이상 어둠과 죄악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요. 놀라운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대로 사는 거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놓은 세상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혼란스러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마음으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그 보좌의 주님이 내 주님 되어주시는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혼란스럽고 뒤범벅이라도 나는 주님께 속하여 보좌의 주님이 성령님으로 날 다스려 주신다.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요. 5장에서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잠시 고난을 받는 너희를 견고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한다. 이 네 가지 낱말이 나와요. 그 세상에 얼음이 있어도 주님과 나의 관계만 잘 붙든다면 문제가 아니다는 거요. 더 굳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가 되어간다.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간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본다면 살아있는 관계가 다 장마다 움직이고 있다. 후서는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된대요. 생명과 경건 없으면 우리 썩은 냄새 나요. 생명과 경건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가까우냐면 내 믿음이래. 이 땅에 있는 내 믿음이래.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덕이래.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지식이 된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절제가 된대. 그 주님이 나에게 인내가 된대. 그 주님이 나에게 경건이 된대. 그 주님께 속해 있다 보니 형제를 형제답게 사랑한대. 여기들을 보면 형제 사랑, 형제 우애란 말이 나오는데 brotherly affection, 형제 우애 같은 그런 사랑이 나온대.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준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살다 보면 주님 알기에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열매 없는 사람도 안 돼가고 주님과 그런 가까운 건데 살다 보니까 눈도 밝아서 내다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걸음으로 가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2장에도 3장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바빠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재빨리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내 손 안 잡아주는데 내가 바르게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손 안 잡아주는데 어둠과 지하의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나 주님 잡아주시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빠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참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밝고 상쾌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아멘. 오늘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가 네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안다고 오면 참 이 신앙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와야 돼요. 제목도 이상하다. 이렇게까지는 와야 돼요.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와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우리 신앙이 와야 될까? 나 예수 믿었다 이거. 그 정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실히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빌립보든 내가 있는 환경이 감옥이든 관계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 안에 자리 잡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나에게 순간순간 살아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대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너의 부활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게 주님이 살아주신다. 이러면 빌립보 지방이 아무리 부패해도 온전하게 살 수 있고요. 사도 말씀의 감옥이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게 대해 살아주시는데 내가 못 살아요. 빌립보 지방이 아무리 어둡고 흉측해도 나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왜 신앙을 거기까지 안 가고 대충해서 중간에 돈베기를 내요? 2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왔을 때 2장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꼬들건데 그리스도인이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하나님 말고요. 내 주님과 가까이 살다 보면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을 내 하나님.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 안에서 to will and to do. 언제나 의욕도 주시고 원함도 주시고 행함도 주신다. 이 어떤 양반들은 이상의 얘기를 예상해요. 원함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라 합니다. 그건 절대 틀린 말이요. 영어 원문을 보세요. to will and to do.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은 원함도 주시고 하나님은 행함도 주신다. 나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한다. 이 살아있는 관계 좋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되는 거요. 빌립보 3장은 여러분 이게 주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인데 온전한 관계가 되면 온전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NC선반은 자동선반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선반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자꾸 나사가 나오고 뭐가 나도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면 온전한 건 나온 거예요. 빌립보 3장은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묶는 것을 가르쳐 말해요. 그게 잘 되면 온전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날 불러주시는 상받을 길을 가고 있다. 이 빌립보 3장이에요. 온전한 관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거요? 우선 우리 자세부터가 어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어제 내가 역사를 잘하고 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거 이야기하지 마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추구한다.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러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내 것으로 붙잡아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 좀 해보려고 한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나는 이런 장기도 있고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있다 하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아멘. 배설물로 여긴다.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한다. 누가 배설물을 쳐다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해로 여긴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주님께 붙잡힌 것을 얼마나 붙들고자 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세가 뭐냐면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도 그 영적 상태를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것에 매달려서 이런 관계 속에 달려가려고 한다. 여기 달린다란 말에 의미는 런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달린다 말의 의미는 프레스 온이에요. 이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 달려가는 겁니다. 프레스 온.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일어나요? 어설프게 뒤에 것도 돌아보고 이 내 장기 있는 것은 장기 있다 말하고 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대한 관계는 어정쩡하게 그러면 절대 선만으로 볼 때는 늘 불량품이 나온다. 제가 말한 것이 지나치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늘 내 주님으로 모시고 달려가고 싶은 이는 좋은 거예요. 아가서 5장쯤 왔을 때 술람미 여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놓쳐버려요. 안 돼요. 7장, 8장 거기서 더 온전함으로 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런 온전함, 난 그거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요. 난 그게 높다 생각 안 되고요. 와, 주님 좋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추구해야 주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구만요. 이루었다 하지 말고 얻었다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추구하며 주님을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로 서 있고자 할 때 빌립보서 4장이에요. 여기는 내 마음이 주님과 나의 관계와 포도나무와 관계가 하나님의 농부이신 은혜 아래서 있는데 뭐 관계가 벗어가겠어요? 난 주님과 나의 관계,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있는 가지고 오늘도 바람이 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이 설지라도 그 참되신 포도나무와 나의 관계가 전능하신 농부의 은혜 속에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생생하게 서 있을 것 같아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서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자로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내가 언제나 어떤 행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영혼이 얼마나 감옥에 있지만 활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서 있는 영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사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18장, 21장, 22장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는 거요. 17장, 18장, 21장, 22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는 거요. 아무리 바빠도 이 한마디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이요. 그 318명은 체력이 좋고 그 나름대로 젊고 그 모든 것이 잘 구비해 있는 사람일까? 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어지간한 남자들은 다 318명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그래서 연습하다 보면 다 그런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거요. 다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318명 아니에요. 넉넉해요. 된다고. 왜 안 돼요? 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난 창세기 18장을 읽다 보면 우선 아브라함부터서 종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기다리고 있는 성실한 종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종이에요. 밀가루가 세 쌓아 같으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빨리 빵 만들어온 거예요. 군대릉군대릉 없어요. 그 나이가 90살 된 할머님이 금방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나이가 99세예요. 물론 사라의 나이는 89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요, 뛰어다니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뛰어다닌다고 생각도 민첩하게 하면서 그 평상시에 녹이 쪄버리면 절대 그리 못해요. 절대 그리 안 된다고. 그건 아브라함 종이에요. 사라 종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집에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 오를 때에 지게 나무 지고 가요. 그 종이에요. 종의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남은 사람들이 그 송아지 갖다 주면 주인님 지금 나 좀 한침 자고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말기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요. 누가복음 12장에는 허리띠 등려 메고 등불 켜고 밤중에 서 있는 종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은 다 자고 있다고 천만의 말이죠.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전부 다 맡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말기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앉아있으면 주님의 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종 아니에요! 종 아니라고요! 다 서야 주님을 향해 허리띠 동료 메고 등불 켜고 서 있어야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자 누구냐? 받아먹는 그 사람이 종이라요. 맞지만 난 이렇게 생각돼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을 향해 그렇게 서 있는 거요. 내 주님,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 나는 뭐 뒤에 처져가는 종이다. 그럼 무슨 힘을 써요? 다 이런 종이에요. 주님, 당신은 나의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난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없으면 난 신실하게 못 살아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에게 성실한 은혜 되면 나 신실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내 주님 되시면 난 지혜롭게 살 거예요. 내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주님은 내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말하듯이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면 저 사무엘상 10장의 종들이 세 사람이 전부 다 힘도 있고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가득 넣고 떡 세 등이 가져가듯이 우리도 그런 자가 되는 거요. 된다고요.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뭔가 줄 수 있는, 성김할 수 있는 이런 마음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 다 종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도 종, 사라도 종, 이삭도 지기를 지고 가는 종, 다 종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전부 다 허리띠 동료 말고 내 주님 왕에 끼어있는 종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은혜 속에 신실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지혜로움이 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므로 언제나 성김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가는 정말 모두가 종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돼요. 용사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다 그런 우리인 겁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섯 가지 이야기 안 됐습니다. 모처럼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은 안전자리에서 그냥 피곤하면 그 방에서 누우세요. 주무세요. 한쪽 귀만 열어놓고요. 제가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맞춰주세요. 다섯 번째는 기도의 기중성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기중성이에요. 사무엘과 연관된 사람 가운데에 엘리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 들었어요. 은혜예요. 그때 사무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스다롯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전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느라. 그들이 그거 하나 어렵게 생각지 않았어요. 뭐든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우상 다 버립니다. 아세다로 버립니다. 우상 버립니다. 전 마음으로 옵니다. 그분만 향해라. 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내가 늘 주님을 앙망하고 산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분만 섬기라. 힘듭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훈련을 시켰었어요.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허락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뭘 가르쳐줘요? 그들은 신앙을 가졌지만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에 닦고는 두려움. 그 사무엘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의 기중성이에요. 기도의 기중성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젖 먹는 양을 딱 잡아가지고 번제를 딱 잡아가지고 번제를 데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다 지켜보는 건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한 젖 먹는 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울려가면서 엄청나게 그들은 진멸해 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승리가 된 거예요.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미스바의 훈련은 이거예요. 우리가는 사울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했어요. 우리가는 엘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등한히 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어요. 다윗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참 좋았고요. 그가 주님 멀리 할 때는 그 어려움, 그 시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구하지 않을 때는 다윗도 멀어지고야 말았어요. 오늘 주님과 나의 신앙은 잘 잡아놨는데 그 관계를 늘 이어가는 것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성실치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만 보세요. 그는 아들이지만 기도에 온통 충실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사장은 어떤 역사보다도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한 것보다도 기도가 더 귀중함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보다도 맨 먼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 메시아이신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기도, 마태복음 14장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한 이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은 깨어집니다. 언약이란 것이 필요 없단 것 아니지만 그 언약이 늘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등한히 하고 세상을 친근히 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거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은 안 보여요. 기도만 가까이 하면 주님이 참 가까워요. 참 가까워요. 여섯 번째,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려고 한 것이 이 여섯 번째 이야기예요. 이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 몇 장을 꼽았냐면 10장을 꼽았어요. 그렇게 지금 10장을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까지 가깝게 이렇게까지 살아주어야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양만 내지 신앙생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10장을 금방 집을게요. 이 설명하면 오늘 밤에 이것만 이야기해도 오늘 밤 시간 다 차지했을 만큼 귀중한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씩 하고 금방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귀중한 마음으로 되새겨 주신다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10장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노트를 보지 않고도 다 착착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그 10가지를 더듬어 갈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알아요. 홍수나고 물론 누가복음에는 창수와 그 정말 큰 바람 부는 이야기가 안 나올지 몰라도 그 마태복음 7장을 비교하면 큰 얼음이 와서 감당 못할 얼음이 와요. 그때에 흔들림이 없이 서는 사람은 주님을 반석으로만 삼는 자가 아니에요. 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는 끄떡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오늘 심판날이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 된 거 없어요. 노아가 전에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도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은 그날에만 귀를 기울일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날마다 주님을 나의 반석 삼고 내 주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날도 돼요. 오늘도 돼요. 오늘도 된다고. 흔들림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 모신 집이 되기를 원해요. 7장에서는 평강의 길을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처음 여인이,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평안히 가라는 평강의 길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전망으로 내 주님으로 믿고 내 주님으로 사랑하고 내 주님으로 따르고 잔다면 주님은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시간을 인도하세요. 평강의 길, 평강의 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수요지에게 말씀을 해도 자유가 있는 것은 영혼이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길. 그거 아니면 무슨 힘이 있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여기는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모신다면 베다니촌의 마리아처럼 내 주님 모신 내 생활이 된다. 뺏기지 않는다.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그 불안당 맞는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도 지금 주님과 함께 포도주나 기름이나 사랑이나 이런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살아있는 삶을 가져야 돼요. 12장.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주의 종이 되자고 주님께 딱 사로잡힌 종이 되자고 누가복음 12장 그 말 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종. 다음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끊임없는 나는 무익한 자가 되고 주님은 내 해답이 되는 이 관계가 계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한다. 그 계자씨 같은 믿음은 내게 늘 있다. 나의 영혼은 자유가 있다. 무익한 자 같지만 무익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다. 바다 위에 있지만 빠지지 않는다. 계자씨 같은 믿음. 나는 아니다. 주님은 입니다. 이 관계를 이어보는 우리의 하루하루 이해할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입니다.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입니다. 이 땅에는 나는 가부고 이 땅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주님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내 믿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몰라주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서 주님은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한다고. 누가 보면 18장에 주님 모신 확신 있는 생활. 다음 여덟 번째 누가 보면 19장이에요. 누가 보면 19장은 그 삭개오가 내가 내 가진 것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토색한 것 내뱉겠습니다 할 때는 내가 참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주님은 전부 다라 하지도 않았어요. 절반만 해도 네 진정한 중심은 내가 안다. 내배나 갖겠습니다 할 때에 너 참마음이 내게 와있다. 그때 그 사교가 뭐 하겠어요? 이제는 주님 내가 모시고 섬길 겁니다. 이게 한 문화, 열 문화 남긴 종인 겁니다. 그렇게 모셔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덤벼가려고 하고 안 남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날마다 남아요. 날마다 은혜가 남아요. 날마다 은혜가 남아요. 모신다. 진정으로 섬기고자 한다. 그게 누가 보면 19장이에요. 세상이 어려워도요. 나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놓으면요. 내가 짓밟히지 않아요. 내 주님으로 모셔놓으면 내 가슴도 짓밟히지 않아요. 능력해요. 아홉 번째, 누가복음 21장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귀중한 거요. 34절 이하에서 하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님의 왕권 속에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어떤 거요? 공산권 사람들이 서울을 파괴하려고 6.25 전에 공산권 사람이 서울을 파괴하려고 수류탄 만 개를 줬대요. 그 수류탄 만 개를 가지고 서울을 폭파해버리라는 거요. 6.25 사변 전의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박헌영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서울 파괴되는 것보다도 우리 옛사람 육체는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정말 위험해요. 세상은 3살짜리 4살짜리만 육에 가는 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갈라 해요. 계시록 12장을 봐요. 계시록 13장을 봐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갈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의 근심을 가지도록 두려움을 가지도록.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근심 가지고 두려움 가져버리면 끝장이요. 쓸모없어요. 근데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면 이긴다. 자기에게 종로를 안 한다. 어둠과 자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세상에 굴하지 않는다.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면 이긴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알아요. 이김으로 자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 내 주님 모신, 딱 부활의 영토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신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 주님이 뜻하시는 열매 맺을 일이 참 많아요. 보좌의 주권 속에 섬길 일이 참 많아요. 어디 마태복음 25장에 설기로운 처녀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주님 기뻤던 양들이 아무 열매가 없었나요? 우리 열매 맺을 거 참 많아요. 이런 이기는 자 아니면 열매 몰라요. 주님 뜻도 몰라요. 이런 위치에 서면 열매 맺을 일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아, 주님 오늘도 되네요. 오늘도 되네요. 할 일이 생각나네요. 또 주님의 빛이 있네요. 여러분 그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런 빛이 와요. 그런 은혜가 와요. 그런 뜻이 와요. 영광이에요. 그날 보좌 앞에 설 때에 큰 기쁨 될 거예요. 주님 뜻을 몰라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먼저 이기는 자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 이기는 자 되세요. 그러면 귀가 있게 마련이고 귀 가지게 돼요. 그러면 뜻이 와요. 이기는 자 안 되는데 무슨 귀가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은 전부 다 이기는 자, 귀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 되면 귀가 있어요. 주님과 나의 살아있는 귀가 있어요. 저 유대의 강야에 있던 세리요한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주님을 모셔감으로 이겨요. 광야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세상의 어담도 이기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이겨요. 그리고 귀가 있어요. 오늘 영광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누가복음 24장이요.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이런 것이 내 영혼이 형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 왜 어떻게 해서 그걸 세울 수 있을까? 느헤미야 자체가 예루살렘이요. 생활을 살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그 생활 살면서 세우기는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주님을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모신 가정이 보여요. 세계가 보여요. 난 이건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늘 주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만왕의 왕 마저리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모신 예루살렘인데 사무엘하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진입하는 다윗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그 여부스 왕이 뭐라 생각해요? 올라온다고? 어림도 없는 말이다. 우리 가운데 절룡발이라도 너를 해치웁니다. 이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아냐? 그런데 다윗이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성은 내게 주신다고 주님 하셨는데 그냥 올라가면 우리가 다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길이, 주의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 없지만 길 하나 간단하게 써놨어요. 수구란 말만 나와요. 수구란 말. 그 수구가 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저 쉽게 말하면 설거지한 물, 배설물, 이 모든 것을 흘러내는 물이 수구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님이 주신 말은 수구로 올라가란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치고 뿌듯하게 내 힘으로, 내 아름다움으로, 내 어떠함으로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가요. 나 아닙니다. 나는 저 꼬랑내 나는 저 숙으로 제가 나갈 길이 저 길입니다.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무덤에 넘기고 주님 그리고 나는 주님의 도성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자들이 들어가는 거요. 예! 그 냄새 날 거요. 꼬랑 냄새 날 거요. 정말 아니에요. 그게 내가 갈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견고한 성인데 다윗이 그 성을 잡고 난 이후에 듣고 난 이후에 안으로 성을 또 쌓았대. 그 무슨 말이요? 그 성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으로 성을 쌓아요? 내 영혼 속에 주님과 나 사이에 성을 쌓는 거요. 내 영혼에 가지는 성이에요.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그 집은 누구요? 누가 보면 입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을 써놨는데 어디까지 가서 그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곳 그 마을까지 다가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우리쯤 될까요? 그 마을까지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마을 입구 가까이 가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올라가신 거요. 난 이거 모르면 우리 너무 섭섭한 얘기요. 거기에 가면 성경에 보면 세 사람 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요. 문둥이 시몬의 집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묻던 이름 모를 여인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세 가정이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에 오면 어떠겠어요? 문둥이 시몬은 두말하지도 마라 우리 집에 오신다. 마르다도 우리 집에 오신다. 그리고 향유를 본 여인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 할 거예요. 주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천국 올라가셨어요.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말라 그 동네까지 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집들에 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들의 왕이 되세요. 그들의 주가 되세요. 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보좌에 주님을 예수님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그의 축복하심을 늘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루살렘 가지고 살 거요. 난 성전을 가지고 살 거요. 주님이 성전이지 않아요? 난 그런 집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거요. 조금 늦어서요. 미안해요. 마칩니다.